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면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즉 구속은 노예시장에서 통용되던 말이었습니다. 당시 노예가 되는 과정은 노예의 자녀로 태어났거나 굉장히 큰 빚을 진 경우에 또한 전쟁에서 패전하여 포로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던 때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보낸 1세기에 로마 즉 이탈리아에서는 인구의 3분의 1 정도인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전체로는 인구의 10%에 조금 못 미치는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 정도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노예에서 속량, 우리말로 표현하면 면천되려면 본인이든 다른 사람이든 자기 주인에게 자신의 몸값을 지불해야 가능했습니다. 가끔은 귀족이 총명하고 뛰어난 노예를 사서 자기 자녀로 삼기도 했습니다. 영화 배너에서 집정관이 자기 목숨을 구해준 노예 신분의 배너를 자기 양아들로 삼은 것이 좋은 예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내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노예 출신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속량은 굉장히 감격적인 단어였고 살아있는 단어였을 것입니다. 구원자가 외부에 있다고 믿는 기독교에서 속량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속량해 주신 분, 영원히 건져 올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불교를 비롯하여 구원자가 자기 내부에 있다고 믿는 종교에는 속량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최대한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저런 악질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렇게 악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선행으로 자신의 죄에서 속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다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속량의 상태에 이를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속량, 이것은 단지 죄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완성해가는 구원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이 속량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구절을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지혜이신 분이신데 그분의 덕택으로 우리는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삶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 즉 속량은 단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그 사건은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은 알겠는데 내 삶은 왜 요 모양 요 꼴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더 나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속량,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는 세속적으로도 무조건 이전보다 훨씬 나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도 그러하였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이 결코 잊을 수 없는 또한 그들에게 결코 잊힐 수도 없는 최고, 최대, 최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치관은 지극히 세속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생선도 먹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등을 먹었는데 여기에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뿐만 아니라 그런 채소를 고기와 함께 쌈을 싸서 먹었는데 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먹을 것이 만나뿐이라는 것입니다. 뭐야, 우리 지금 원푸드 다이어트 하려고 애굽에서 나온 거야?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이제 만나는 너무 지겹고 만나를 생각만 해도 속에서 울렁거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마음을 가졌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가나안을 향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이라면 우리에게 그 속량,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속량하게 해주신 분과 마지막 순간까지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본문 9절, 8절과 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까지 알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셔서 그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하나님의 행하심을 분별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을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특별해 보인다고 하루를 30시간으로 받은 사람도 없고 부족해 보인다고 하루를 20시간으로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1년 365일을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그 삶의 내용과 결과는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건져 올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혜를 활용하는 사람만 인생을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지혜의 능력입니다. 오래전 제가 전임 사역을 막 시작했을 무렵에 한 교우님이 교회로 전화하셔서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꼭 맞는 구절 좀 찾아주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찾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노랑, 연두, 파랑 등의 형광펜과 연필을 들고 성경을 읽곤 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줄을 그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찾기가 쉬웠습니다. 물론 지금은 컴퓨터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그리고 내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 있다면 그분은 말씀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총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하나님의 행하심을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역사를 행하셔도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신앙 성장과 성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두고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받아들여 믿음이 성숙하기도 하고 우연한 사건으로 받아들여 믿음이 점점 옅어지거나 얕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감정적인 요소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묵상하다가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너무 크고 놀라워 감격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다가 주님의 고난이 깊이 다가와 눈물을 쏟기도 합니다. 또한 깊이 기도하다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과거에 부흥회 때에 자주 들었던 말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따지지 말고 콱 믿으세요. 주여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무조건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은 작정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 생활에 감정적인 요소가 있고 그것이 신앙 성숙의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에는 이성적인 요소가 감정적인 요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말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기꾼이 말을 아무리 화려하게 한다 한들 그의 말은 신뢰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에 평소에 말과 행동이 또한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의 말은 아주 많이 신뢰를 받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의 말이 100% 옳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말은 100%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가게 되면 될수록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해서였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이 이르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예배, 즉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망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당신의 백성이 절기를 제대로 지켜서 망한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지식, 즉 하나님에 대한 알물을 버렸기 때문에 망했고 또 당신의 백성이 율법,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믿음 생활에 감정보다도 바른 암, 즉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가 있습니다. 연애를 할 때 연인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무조건 좋게만 보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미국의 정치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 후에는 눈을 반쯤 감아라. 눈을 뜬다는 것은 상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를 깊고 넓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성이나 논리, 분별을 무시하고 감정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논리, 이성, 분별 위에서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동등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심으로 동등해지셨습니다. 동등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동정입니다. 동정은 내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를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동정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과 동정은 비슷한 모습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실상 그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사랑은 차이가 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공부한 길이가 차이 날 수 있고 소유가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차이가 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은 결혼해 줬다든지 구제해 줬다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동등함의 언어가 아니라 동정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방송국과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의 실험과 연구에 의하면 사랑의 콩깍지 수명, 즉 사랑의 감정의 수명은 300일 정도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대뇌 중에서 본능을 자극하는 부분이 활성화되었지만 7개월이 넘어서자 이성을 판단하는 부분이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키스를 할 때도 7개월까지는 심장 박동수가 아주 높지만 7개월 후에는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마 연애를 할 때의 나이에 따라서 또 연애의 경험 횟수에 따라서 사랑의 콩깍지의 수명은 훨씬 짧아질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몸이 떨리는 듯한 감동도 있고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때도 있으며 누군가가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또렷한 확신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주셨어도 구원에 필요한 내용만 요약 정리해서 20페이지 미만으로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경을 펼 필요도 없고 주여 3창, 아니 주여 100창 정도 하고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린 후에 서로 물어보면 됩니다. 형제님은 얼마나 진한 느낌이 있었습니까? 나는 내 마음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줄 알았다니까요. 자매님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까? 나는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장마가 지는 줄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필요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에베소서를 성경으로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신 이유는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시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숨기어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 또는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비밀을 비롯하여 신약 성경에 기록된 비밀은 대부분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비밀이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인데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미스테리, 신비입니다. secret, 비밀은 무엇인지를 보기만 하면 알 수 있지만 보지 못해서 또는 보여주지 않아서 모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미스테리, 신비는 보고도 또는 보여주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또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비밀은 대부분 신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제 마음속으로는 신비로 바꾸어서 이해하곤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밀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면서도 인간 스스로의 지혜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이 비밀, 즉 신비는 깨달으면 너무 쉬운 내용인데 깨닫지 못하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네 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신비의 신비를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과 함께 들었지만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보다 훨씬 높은 학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신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가사를 쓴 그 이름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비밀을 신비로 바꾸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신비를,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신비가 되었네. 그 이름 신비가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신비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신비를, 그 이름의 사랑을. 송명희 시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비함이 너무 엄청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중증 장애가 찾아왔느냐라며 주님을 원망하고 살아가야 할 것 같은데 시인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일을 통해서 영원한 모퉁이 돌이심에도 건축자도 외면해버린 주님의 외면당하심을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자신에게는 신비이고 기쁨이고 보석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송명희 시인은 나라는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자신의 의지대로는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중증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복음과 구원의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과 복음은 참으로 신비스럽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신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의 결과입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스럽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앞부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신비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신비스럽게 보이는 것은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한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신비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함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중세 이전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으로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는 얼마나 신비하게 생각했겠습니까? 또한 거대한 지구가 어딘가에 붙어 있지 않고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더 나아가 거대한 지구보다 100만 배는 더 큰 태양 주위를 지구가 규칙적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얼마나 신비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물며 이 지구를 만드시고 허공에 매다신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신비하고도 신비합니까? 사람이 사려 깊은 사람의 깊이를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수련생이 장인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신비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창문을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여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아니 신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리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를 건져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신앙적으로 바르게 해석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창조주이심을 잊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도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며 허물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누리는 은총을 입었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